침례는 몸을 물속에 잠그거나 물로 적시며 하는 의식으로 구원받기 위해 행해야 하는 첫걸음이자 필수 규례다. 죄의 몸을 물속에 장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다. 헬라 원어로는 밥티스마이다. 흔히 세례라고도 하는데 물을 머리나 이마에 약간 적시는 세례는 성경 속 밥티스마와는 거리가 있다. 원어의 뜻을 감안하면 침례로 표현하는 쪽이 적절하다. 침례의 뜻. 죄를 장사하는 예식. 침례는 몸을 물속에 잠그거나 물로 적시며 하는 의식이다. 헬라 원어로는 밥티스마라고 하는데 적시다, 잠그다라는 뜻을 지닌 밥티조에서 파생된 단어다. 물로 행하는 침례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앞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물속에 장사한다는 의미가 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3에서 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 성도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죄가 물속에 장사되어 새 생명을 받게 된다. 따라서 침례는 온몸을 무덤에 장사하듯 몸 전체를 물에 젖게 하여 이루어진다.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침례를 받은 장면이 물에서 올라왔다, 물에 내려갔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는 침례가 온몸을 물속에 담그는 방식으로 행해졌음을 시사한다. 침례와 세례. 물을 조금 뿌리는 세례는 물이 귀한 사막 등지에서 몸을 다 적실 만한 물이 없어 몇 방울의 물을 뿌리는 것으로 침례를 대체하거나 온몸을 물에 적실 수 없는 환자에게 침례를 주어야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허용되었다. 그러나 기원 후 120년경 이후로 물이 충분한 지역에서조차 침수 예식을 하지 않고 약식으로 행하는 곳이 점차 늘어났고 13세기부터는 물을 뿌리는 세례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죄의 몸을 장사한다는 침례의 원래 의미가 퇴색하고 약간의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하는 교회가 많다. 가톨릭과 개신교 등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에서 약식 세례를 행하고 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침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인 할례를 행했다. 사도 바울은 침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며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로 변역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골로새서 2장 11에서 12절. 신약시대에 와서는 할례가 아닌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의 율법인 할례를 주장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했고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율법으로서 침례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구약시대 할례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는 예식이었다. 이와 같이 실체인 신약시대에도 오직 침례를 받은 자만 새 언약 유월절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침례의 유래. 하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셨다. 엘리야의 사명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과 메시아가 걸어갈 길을 평탄히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엘리야의 사명을 띠고 나타난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마가복음 1장 4에서 5절. 요한이 침례를 베푼 것은 개인적인 착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예수님은 친히 요한에게 침례 받는 본을 보이심으로써 침례가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임을 나타내셨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물에서 올라오실세. 마태복음 3장 13에서 16절. 또 친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심으로 침례가 단지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만 집행된 규례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행해야 할 새 언약의 법도임을 알려주셨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복음 3장 22에서 23절. 침례의 중요성. 성경은 인류가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말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하는데 죄 사함의 원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법도 중 하나가 바로 침례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강조되면서 침례의 의미를 단순히 회개의 표 정도로 해석하는 교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침례는 구원의 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절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에서 5절.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일 침례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셨고 친히 침례를 본보이시며 행하라고 명하셨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 베드로 역시 침례를 받고 성령과 죄사함을 얻으라고 했다. 그러므로 침례가 구원과 관계없다는 주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사도들의 증거를 배척하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듯 침례를 통해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하늘 호적부라고 할 수 있는 생명책에 농명된다. 죄에서 벗어나 천국 성민으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다는 약속이 성립된다. 침례 시기. 침례는 인생에 비유하면 모태에서 아기가 출생하는 시기와 동일하다. 사람이 태어나 한 가지씩 세상의 이치를 배워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영혼도 침례를 통해 죄사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그 섭리와 이치를 습득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먼저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먼저 침례를 받고 그 후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또한 침례는 구원의 표로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에게 시급하고도 중요한 예식이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즉시 침례를 주었던 성경의 여러 역사들은 침례가 그만큼 긴급하고 중대한 의식임을 알려준다. 빌립은 길에서 만난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침례받기를 원하자 즉시 침례를 주었다. 유대교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회심하고 시력을 회복한 즉시 침례를 받았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전도한 후 곧바로 그와 그의 가족에게 침례를 주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던 중 무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디아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침례를 주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다. 간수가 복음을 듣고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가족들이 즉시 침례를 받았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지체 없이 침례를 행했다. 그런데 점차 교회 안에서 침례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졌고 2세기부터는 대부분의 교회가 부활절에 침례를 집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관례로 인해 현재도 많은 교회에서 부활절에 세례식을 진행하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세례성사라고 칭하는데 이는 일정 기간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행해지고 있다. 개신교는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출석이 이루어진 자에게 세례를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원자를 깨닫고 나서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 재침례. 재침례는 구원의 약속이 없는 곳에서 침례를 행한 이후 진리를 행하는 교회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구원자의 이름으로 다시 받는 침례를 가리킨다. 침례는 단순히 행위에 국한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귀중한 규례다.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침례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새 언약 복음에 대한 믿음 안에서 받아야 한다. 성경을 보면 성자시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침례를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19장 3에서 5절. 바울은 이미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주었다. 그 시대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받은 침례는 구원의 축복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성령 시대의 구원자는 성령과 신부이다. 따라서 성령과 신부를 모르는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도 구원자이신 성령과 신부를 믿는 교회에서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침례를 받으려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서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시온이며 그 안에는 대표적인 절기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신 유월절이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새 언약의 진리 대신 일요일 예배, 크리스마스와 같이 성경에 없는 사람의 계명, 곧 불법을 행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교회에서 받은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어도 이 시대 구원자에 대한 진리가 있고 유월절, 안식일과 같은 성경의 진리를 행하는 교회에서 다시 구원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